고려대 심리학 명예교수인 한성열 교수라는 분이 기독교 매체에 한 방송에 출연해 강연한 내용입니다. 자신이 심리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은 오늘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인간이 지구상에 태어난 이래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추구해오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한 연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1930년 후반에 하버드 대학교 남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거의 80년 가까이 이들을 추적한 아주 유명한 연구였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오랜 시간에 걸쳐 얻은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능력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능력이 시대와 나이를 불문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는 하버드 대학교의 남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는 비판이 있어서 이후에 여학생들도 이 연구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처럼 학력 등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모집해서 함께 추적했습니다. 추적한 결과 남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한 것과 똑같았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능력에 달려있다라는 결과, 이 결과가 동일했습니다. 학력, 경제력, 또 배경 등에 상관없이 내가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상당히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연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강연을 통해 친밀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습니다.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대화를 잘 나눌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걸 굉장히 강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라고 합니다. 보통 의사소통을 위한 대화법 네 가지가 있는데 생각을 나누는 대화,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있고 나를 중심으로 하는 대화와 너를 중심으로 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유독 의사소통을 잘하고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생각을 나누는 대화가 아닌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하는 것이고 나를 중심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중심으로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너를 중심으로 너의 마음을 알아주는 대화를 하는 사람이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이 이런 사람과 함께 관계를 맺는 것을 원한다고 강연했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삶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하지 않는 시간의 힘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행복은 곧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영적 힘이나 의미와 교류해야 할 필요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의미가 큽니다. 그래야만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를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좋은 관계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맺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부부와 부모와 자식이나 친구 또 연인 사이 등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행복과 건강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의 제자들은 물론 지금 우리 모두에게 지금은 서로 사랑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진부한 사랑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하도 많이 듣다 보니 이제는 웬만한 이야기로는 별로 감동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에서 사랑보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삶은 문제와 이게 연속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삶은 작은 문제들이 계속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이기가 오고 또다시 작은 문제로 이어진 삶을 살다가 이기를 반복해서 만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삶의 작은 문제들과 삶에 찾아오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작은 문제들과 위기를 만날 때 삶의 고통이 찾아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에 대해 시적으로 멋지게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정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란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치료할 수 없는 병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열 수 없는 문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건널 수 없는 해협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무너뜨릴 수 없는 벽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뉘우치게 할 수 없는 죄도 없습니다. 근심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날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이는지도 매듭이 얼마나 단단한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녹여버릴 것입니다. 충분히 사랑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때가 평온한 때가 아닌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한 위기의 순간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배경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모여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주님이 저녁 식사를 하시던 도중에 인상적인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을 거행하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식사 도중에 한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과 2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식사하시는 중에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고 은 30에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이 주시는 떡 한 조각을 받은 후 주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나가시는 모습을 보시고 십자가의 죽음이 이제 목전에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주님은 얼마 후에 가룟 유다와 칼과 몽둥이를 둔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성정 경비병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몰려올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일어나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자기 제자들을 앉혀놓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씀들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제자들 곁을 떠나시는 장면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 믿고 3년을 따라다녔건만 너무나 무기력하고 처참하게 붙잡혀 십자가에 처형된다고 한번 상상하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큰 충격일 뿐만 아니라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믿음도 인격도 꿈까지도 한순간에 모두 파산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수제자라고 자청하던 베드로마저 자신에게 닥친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이 아닌 두 번이 아닌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급하면 스승도 버릴 수 있고 믿음도 팽개칠 수 있는 초라한 자신들의 모습을 서로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얼마나 큰 실의와 절망에 빠졌을까요? 제자들이 나중에 겪게 될 허탈감이나 좌절감, 공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그들에게 닥쳐오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닥쳐올 총체적인 위기인 정신적인 위기와 영적인 위기의 상황에서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가혹한 시련 속에서 보란듯이 버티게 할 수 있었을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닙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살아남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랑밖에 없다고 주님은 보셨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의 정점에는 항상 사랑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사랑으로 통하고 사랑을 위해 존재하며 사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룻밤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주님을 도무지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학식은 부족하고 가진 것은 별로 없고 그저 혈기만 왕성했던 베드로였지만 주님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받은 이후로부터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폴란드 작가 생키에비치가 쓴 장편소설 쿠오 바디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가 절정에 달하자 당시 로마시에 머물고 있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는 엄청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와서 눈물로 간청했습니다. 사도님, 우리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도님께서 죽게 된다면 로마 교회는 완전히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몸을 피하십시오. 성도들의 눈물겨운 간청 때문에 베드로는 환란이 지날 때까지 당분간 몸을 피하기로 하고 밤중에 로마시를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동쪽에서 찬란한 황금빛을 뿜으며 떠오른 그 태양빛 속에서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는데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환상으로 보고는 깜짝 놀라 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당시 사용하던 라틴어로 말을 하면 쿠오 바디스 도미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백성을 버리고 나왔으니 내가 가서 그들을 위해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충격을 받고 한참 동안이나 고개를 떨군 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침묵 속에 오랜 시간을 앉아있던 베드로는 이제 어떤 결심을 했든지 몸을 일으켜 자기가 오던 길로 다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신다는데 나도 주님을 따라가야지. 로마로 돌아간 베드로는 결국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와 같은 죄인이 감히 스승 대신의 스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힐 수 없다며 자기를 거꾸로 매달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요청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작가가 문학적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풀려진 부분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로마에서 주님을 따르려다가 십자가에 순교했다는 것은 모든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인정하는 정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와는 달리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고 로마 시민권 등 가진 게 많았던 사도 바울의 강점은 믿음을 따르는 강직함이었지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관찰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바울은 나이가 들수록 사랑으로 아름답게 성숙하고 무르익어가는 바울의 온유한 성품을 이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소위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한 다음에 주저함 없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에 이어 사랑의 사도라 사랑의 사도라 별명을 가진 요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세우시면서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보아너게라는 별명은 우레처럼 쉴 새 없이 시끄럽게 하는 아들들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별명처럼 야고보와 요한은 과격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격한 성품은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대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에서 56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복음 전도의 열정은 있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매우 과격한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떨쳐버리고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곁을 지킨 유일한 제자였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대로 평생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극진히 모신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그가 사는 날 동안 늘 강조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그는 주님께서 세계명으로 주신 그 사랑, 서로 사랑하시라는 것을 삶으로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늘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죄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빼놓고 사랑을 말할 수 없고 사랑을 빼놓고 하나님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사랑이 아닐까요? 지금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고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랑의 그림자마저 찾기 힘들 정도로 마음이 식어있고 냉랭하며 각박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시작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두 아들은 형과 동생의 모습을 보면 죄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으로 짓는 죄이고 두 번째는 성품으로 짓는 죄입니다. 탕자는 첫 번째 몸으로 죄를 지은 유형이고 탕자의 형은 두 번째 성격으로 죄를 짓는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사회는 탕자를 이둘 가운데 더 악한 자로 낙인 찍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옳을까요? 우리에게는 서로의 죄를 측량할 저울이 없습니다. 누가 더 악한지 그렇지 않은지 하는 말은 그저 사람들이 하는 말일 뿐입니다. 오히려 사랑이신 하나님의 눈에는 성격이나 성품으로 사랑을 거스르는 죄가 100배 더 재질이 나빠 보이지는 않을까요? 인생을 절망에 떨어뜨리며 공동체를 가르고 가장 신성한 관계를 파괴하며 가정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 결핍된 악한 성품, 이 성품이 주는 영향력이 독보적입니다. 탕자의 형을 보십시오. 도덕적이고 근면하고 참을성 있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섬기는 덕을 갖춘 그는 만점을 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악과 춤을 추며 잔치를 벌였건만 맏아들은 아버지의 집문 밖에서 뾰로통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아니 분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맏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고자 그를 달랬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란 책에서 맏아들의 미간에 몰려있는 천둥구름을 성품 연구의 일환으로 보고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맏아들의 미간에는 질투, 화, 자존심, 무자비, 잔인함, 자기의, 까다로움, 안고함, 시무룩함이 어둡고 사랑 없는 영혼을 구성하는 그런 요소들만 가득했습니다. 이것들은 비중은 다르지만 모두 거칠고 악한 성품을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성격으로 짓는 이러한 죄가 몸으로 짓는 죄보다 자신은 물론 타인의 삶에도 더 악하지 않은지 한번 질문해 보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주님의 말씀으로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0절 후반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몸으로 죄를 지은 세리들과 창녀들은 주님을 찾아오셨을 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를 뉘우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성품으로 죄를 지은 탕자의 형은 어디에도 죄를 죄로 인식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아버지의 기쁨과 행복을 반감시키는 행동만 했을 뿐입니다. 진실로 천국에는 이런 악한 성품을 가진 자리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코로나 팬데믹과 지난 대선 기간을 지나는 동안 신뢰도가 아주 급격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0년 1월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조사한 바로는 일반 국민 중에 기독교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1.8%에 불과했습니다. 너무 낮은 비율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월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로는 20.9%였습니다. 2022년 4월에 국민일보에서 조사한 바로는 18.1%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미지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한국교회가 과거보다 더 이선적인 얼굴로 우리 사이에 비추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높이기에 여러 분야를 통해 각별하게 노력해야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고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인격의 제자 훈련이라는 책에서 제자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자도는 신앙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사랑의 대상을 분명히 정해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서 서로랑 1차적으로 제자들끼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거창하게 모든 사람이나 인류 전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누구를 생각하기에 앞서 3년을 동고동락한 제자들 상호간에 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단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C.S. 루이스가 이와 관련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자나 여자로서의 개개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인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창한 타이틀을 열렬히 사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면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구차한 변명일 뿐입니다. 사랑은 먼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을 통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과 아내, 자녀를 사랑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거나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부터 사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을 정해주신 다음 제자도의 모델 또한 우리에게 정해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바로 제자도의 모델이자 사랑의 지표가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전부를 내어주시며 희생하신 완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한순간 사랑하다가 끝나버리는 그저 그런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한번 마음을 주셨으면 끝까지, 아니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사랑의 표준으로, 지표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기 어렵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주님을 그저 아는 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는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명하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는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열한 제자에게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마데테스의 말 속에는 본받고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자가 제자다움이 있으려면 무엇보다 제자는 우리의 선생님이신 주님을 본받고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결론으로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또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과 기적을 경험했다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어떠한 말보다도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과 전율을 느낌으로써 그 사랑이 참된 것이며 그 사랑을 보고 느낌으로 우리가 참 제자임을 깨닫고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라고 인정해 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실추된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기에 가장 긴급하고 가장 필수적인 말씀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품격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